흔히 우리 이제 선택 장애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택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은 그 간단한 선택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둘다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한국 식당 그것도 메뉴가 아주 많은 식당 가면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메뉴가 많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LA에서도 어떤 그 식당에 가면은 한쪽 벽면에 사진하고 함께 메뉴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엄청 많아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그 보면은 야 좋다 이 중에서 뭘 골라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야이 많은 것 중에 뭘 고르지 이제 이런 약간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 종류 음식만 파는 그런 식당이 마음이 편할 때가 있고요. 샌드위치 같은 것도 그냥 만들어진 거사 먹으면 좋겠는데 이거 넣어줄까 뭐 넣을래 물어보면은 아 그냥 뭐 에브리띵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 말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 우유부단하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좀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자면 아 욕심이 없는 사람 막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뚜렷해가지고 나 이거 원해 나 저거 원해 뭐 이런 것이 없는 욕심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목사님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적인 것까지 들이대십니까?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자면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함, 소원함을 주시며 또그 소원함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원함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잘못된 원함도 있고 죄된 어떤 욕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기적인 또 지금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관점에서 오는 원함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원함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소망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믿음과 소망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아, 뭘 믿어? 아, 그냥 뭐 저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막연하게 어떤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지 믿음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는 어떤 뭐 의지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뚜렷해요. 뚜렷하고 내가 저거 얻기 위해서, 내가 저거 갖기 위해서는 내가 뭐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내가 사람을 배신하고 등쳐먹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강한, 뚜렷한 원함이나 소원이 없고 그냥 아, 될 대로 되라죠. 약간 이런 수동적인 혹은 운명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뜻이 중요한가요? 나의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생겨야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으로 혹은 율법적인 모습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 인간적인 것이라 치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죄된 것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주세요. 굉장히 신앙이 깊어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야 부모가 하나 일일이 다 지시해주고 화장실 가는 것도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원함을 가지되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지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너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그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완전하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데 나의 유익과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자발적인 동의로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짐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은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계속 내가 내 짐 무거운 짐만 짊어 메고는 혼자서 힘들다고 죽겠다고 왜 세상은 이러냐고 왜 하나님은 돌보지 않냐고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주님께 가서 예수님의 발밑에 내려놓으면은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내가 반응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 혹은 내리지 않는 선택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모습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올바른 선택만을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왜? 내가 내린 선택들은 하나같이 다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된 그런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좀 지혜 있는 사람이 혹은 미래까지 다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좀 일일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놀라운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마저 거절하고 거부했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반응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변명하고 핑계예요. 아, 이 여자 때문에, 아, 이 뱀 때문에, 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 이게 계속 꼬시니까 계속 핑계하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만 하고 계시거나 심지어는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약속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런저런 기적과 또 놀라운 일도 행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 변함없는 뜻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선택들은 의도적인 선택들이고 또한 변함없는 선택들입니다.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선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택들을 하셨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내는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또한 뭐라고요?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보면은 태초에 이 기초가 놓이기 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길까지도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의도적인 분이시고 또 분명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누군가 하나님한테 막 빌고 사정해가지고 제발 좀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설득한 적도 없고 심지어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하죠. 아,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생각은 하지만 기도는 안 해. 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까지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혹은 핑계와 변명, 탓과 원망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God starves us out of our prayerlessness by withholding certain blessings until we actually ask or talk to him about them.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쫄쫄 굶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배고파 봐야, 완전히 다른 길은 없어 봐야 그제서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작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동의하고 더 구하고 또 더 원해야 합니다. 100%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옳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차의 핸들을 아무리 좌우로 꺾어봐야 밑에 땅만 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가면서 어떨 때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이끌어주시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도 더 훈련되는 법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실수로 잘못 틀었어요. 그 다음번에 꺾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꺾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새로운 경로를 검색 중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그 길에서 다시금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줘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아, 그게 싫으면 다시금 잘못 왔던 곳으로 돌아가가지고 원래대로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잘못된 그 길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서 궁극적으로는 목적지 이르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계속 잘못된 턴을 할 수 있죠.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그때마다 경로를 재검색해가지고 어쨌거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도와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것 반대로만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결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 순간순간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럼 그때마다 재탐색된 길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알려주는 대로는 절대로 안 가. 아, 그러면 어쨌든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난 죽어도 저 시키는 대로 안 가. 오른쪽으로 틀려고 하면 난 왼쪽으로 틀 거야. 직진하라고 하면 나는 유턴할 거야. 아, 이러면 어떻게 목적지에 가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서 조정해가지고 목적지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못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의도와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올바른 의도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In every situation of life, we are learning to choose the intention of God towards us in that moment.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현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는 이 성경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풍성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대로 알아가면 제대로 알아갈수록 비례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커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뜻하지 않은 위기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내 자신의 감정은 요동칠지 몰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의도는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Focus on the experience of his nature towards you. What is that he wants to be for you now?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많고 그 이름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앞서가시며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이름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속성들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배신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그런데 모두가 다 등을 돌려버렸어. 정말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또 이해되고 또 경험되기를 원하실까요? 친구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늘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만 비로소 정말 진하게 또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과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좋은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 바라보고 신세한탄하고 혹은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밖에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처지도 우리를 하나님을 더 새롭고 깊게 알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안내자와 통로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We do not choose our circumstances. We choose God's intention.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난 이런 상황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난 이런 것도 갖고 싶어요. 난 이런 것들 누리고 싶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의도하시는 것, 내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하세요. 광야 같은 때를 지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 내 이 광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지. 이거는 우리가 circumstance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르고 골라 이런 환경과 시간을 주셨고 이 환경과 이 시간과 이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텐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겉보기로는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갈 데 없어서 저기 있는구나.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다른 갈 곳이 있어서 가는구나.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면적으로는 뭐라고요?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텐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 신년 운수를 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고집스럽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설득해보라고 막 얘기하죠. 아, 그런 마음을 좀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네 안에도 마음의 소원과 원함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일치되어질 때 무엇인지 구해 받지 못하는 것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채근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내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최대한의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 부여 잡고 나갔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의지를 나의 선택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냥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마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의지를 나의 선택을 맞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다듬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올 한 해 나의 커미트먼트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이나 내 자신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서야 비로소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동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난 두려워하고 있어. 뭔가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는 안 주셨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이 가면은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는 관심을 두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자기 신세 한탄에 빠질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건 거짓이죠.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은요, 내 감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이야기했어. 근데 나는 지금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주는 감정이야. 나는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 심지어 내 감정이 보내는 신호도 내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할 거야. 동의할 거야. 여기에 나의 생각을 맞출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거짓에 동의했기 때문에 거짓에 맞는 감정이 따라온 것이거든요. 진리를 선택하면은 진리에 맞는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짓에 속기 쉽고 또 진리를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나의 내면을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나의 이해와 감정과 경험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순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로 하는 선택. 발견했을 때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을 맞추고자 하는 또한 그 선택.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또 더 새롭게 경험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선택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